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14번의 인생 수업,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400만 부가 넘게 팔렸고요, 41개국 42개 언어로 번역 출간돼서 26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인데요,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화면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던 1998년판 사진입니다. 이 책은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였던 모리 슈어츠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 앨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책으로 엮은,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방송작가로 일하던 미치 앨범은 TV를 통해서 우연히 스승인 모리 슈어츠 교수가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게릭병, 예, 뭐 특별한 원인을 모르죠. 치료법도 없어요. 계속해서 근육이 굳어져가다 마지막에는 심장까지 굳어져서 죽게 되는 불치병인데, 앨범은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는 스승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후회, 죽음, 가족, 감정, 나이 드는 두려움, 돈, 사랑, 결혼, 용서 등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리 교수의 입을 통해서 독자들은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감동적이며 때로는 가슴 저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모리 교수가 한 말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는 모리 교수의 이 말을 어거스틴이 말했던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실패할 수 있죠. 때때로 크나큰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글씨로 소제목으로 산소망 이렇게 성경 기록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에 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AD 64년 7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악독하기로 유명한, 좋은 걸로 아니라 나쁜 걸로 유명한,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사건인데, 네로 황제,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춤을 추며 노래를 했어요. 참고로 이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며 노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맞다, 틀리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자신을 향한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원성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이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진 채 죽임을 당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산 채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제1차 대박해 사건이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일부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 지하동굴, 로마 시내 지하동굴로 피신을 했고요. 또 일부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깊은 바위 굴 속으로 피신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설은요, 이와 같은 로마의 대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건너간, 소아시아로 피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언제 굴에서 나갈 수 있을지, 과연 언제 이 암울하고 참담한 생활이 끝날지 모른 채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산소망, 산소망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온 산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다 조산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리빙 호프.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있고, 그리고 죽은 소망이 있다. 산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산소망이란 무엇이고 죽은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산소망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조차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또한 지금도 나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반대로 죽은 소망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소망의 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 의지한 채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소망의 끈을 찾거나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조차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참고로 2011년 2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오늘하고 같은 부분, 같은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뭔지를 살펴봤었고, 오늘은 산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즉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예, 바로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이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저기 나온 마지막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구절은요, 산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기 본문에 나온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일단 기억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저기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듭나다, 예, 이런 말을 들으면 거의 공식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거듭나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다,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게 거듭남, 저기 있는 거듭남의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본문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크리스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온 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보통 이 신약성경에는요,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팔링게네시아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팔링게네시아가 아니라 아나겐네사스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실은 번역할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뭐 팔링게네시아나 아나겐네사스나 둘 다 번역할 때는, 예, 거듭나다, 새롭게 되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가리키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서 말썽만 피우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언제 사람 되노? 이렇게 말해. 근데 아, 이 아들 녀석이 군대를 갔다 오더니 확 바뀌었어.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아들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야, 사람 됐네. 사람 됐어.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도 사람이었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도 사람이었는데, 의미가 뭡니까? 군대 갔다 와서, 예, 아들의 모습이, 실제 생활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실생활이 확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팔링게네시아란 단어가 가리킨 의미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쓰인 아나겐네사스란 단어는 팔링게네시아처럼 확, 예, 확 바뀌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실생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확 바뀌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성령을 받고 뒤집어졌다. 이게 저기 나온 그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확 바꿔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즉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에 직면한 나를 바꾸어 주신다. 고난에 처한 나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쳐온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전에, 그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닥쳐온 고난의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을, 내 자세를 바꾸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저것은요, 오늘날 그 터키의 수도 앙카라 남동쪽에 위치한 카파도키아 도시에 있는 일명, 예, 동굴 도시입니다. 동굴 도시.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바위굴 속으로 피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곳이라고 했는데, 자, 저기 있는 저 동굴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신했던 소아시아 지역 바위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너무 작아서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저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동굴하고 네 번째 동굴 사이에 어마어마한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저 남자를 보시는 분은 시력이 독수리 시력과 맞먹으실 거예요. 요만한 개미 같은 남자가 서 있는데, 따져보면요, 저 동굴의 크기하고 저 남자, 성이 남자인데 남자 8명이 서 있는 크기가, 예, 동굴 입구 크기하고 비슷해요. 대략 짐작이 오시죠? 예, 저기 동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오실 거예요. 자, 참고로 저기 있는 동굴들은요, 사람이 판 게 아닙니다. 예, 전부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카파도키아에 있는 저 동굴들은 유네스코에서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명 관광지가 됐어요. 하지만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가서 우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관광지가 됐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바위굴 속으로 피신을 했던 그 당시에는 저 동굴들은요, 한마디로 사람 살 만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예, 저것은 방금 봤던 그 바위굴 있죠? 그 굴 내부의 모습이. 자, 여러분, 동굴 안의 모습이 뭐가 뭔지 정확하게 보이셔요? 똑똑하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저 조명을 달아놔서 그렇지 거의 안 보입니다. 예. 그 뭐, 지금이야 현대식으로 저기다가 관광지니까 조명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보입니다만, 집에서 가끔씩 그런 시설이 없었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끔씩 정전이 돼서 아주 잠깐 동안만 깜깜하게 돼도, 아이고, 불 나갔네? 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1년 365일 저렇게 깜깜한 곳에서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이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아시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울증, 골다공증, 시력감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나빠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5만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바위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바위굴 안에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던 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권면했죠? 물론 베드로 전서 내용 전체를 보면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 혼자서 아 내가 혼자 찬송했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과 함께 찬송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저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소아시아 바위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찬송해라, 너희는 반드시 찬송해야 한다, 강하게 명령,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권면,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런 식의 권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에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찬송해야 한다, 아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뭐 사람 가지고 장난해? 에? 놀리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에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반드시 찬송을 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 이 명령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드시 찬송을 하라는 베드로의 강한 권면은 소아시아 바위굴 속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이 찬송을 할 수 있을 만큼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의 선포이다. 무슨 말입니까? 찬송할 수 없는데, 예, 도저히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찬송 못해요.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찬송해. 어거지로, 억지로 찬송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이 권면은 너희가 찬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변화될 것이다, 찬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에이, 그냥 하는 말이죠. 성도들이 그냥 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거지, 아 바위굴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바위굴이 보내서 뭐 5호선급 호텔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예, 맞습니다. 방송실 화면을 닫아야 될 텐데 왜 안 닫아?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아니더라고요. 침착해, 침착해. 닫으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바위굴이 변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살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바위굴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한꺼번에 아 우리 이사 갑시다, 샥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소아시아 바위굴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바위굴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시각과 생각과 마음 자세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위굴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시각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에이,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아, 말이 좋아서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는 거지 결국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바위굴 속에서 살고 있고 그대로 힘들고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생각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신했던 소아시아 지역은요, 지형 자체가 대단히 험해서 로마 제국 병사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특히 로마 제국이 자랑하고 있던 그 로마 군단의 중무장한 병사들이 말과 무기를 다 갖추고 소아시아 지역 바위굴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설사 로마 제국 병사들이 소아시아 지역 바위굴에 가까이 왔다 해도 바위굴이 수천 개가 넘어요. 아까 봤던 카파도키아 도시에만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수색한다? 예,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더구나 그 많은 바위굴들이요 대부분 미로처럼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언제든지 탈출이 용이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바위굴로 피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바위굴 속에 있던 성도들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성도들을 둘러싼 상황을 바꾸셨어요?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바위굴이 사실은 저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우리가 처한 고난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온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기 전에 고난의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망의 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풀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산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망의 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과 방법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믿고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